네, 우리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지금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기록된 텍스트 말씀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의미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진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시기는 대략 주후 30년 무렵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요. 신약 성경은 시대와 무관하게 진공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중간기를 거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맥락 속에서 발생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축은 검열이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19장에서 언급하신 사건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역사 속에서 발생한 제1차 유대 반란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해서 기록한 인물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 유대 반란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도 요세푸스와 같은 시기에서 이 유대 반란을 경험한 후에 이 무렵에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주후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로마의 대항에서 유대 사회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하고 멸망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세푸스든지 누가든지 저작물을 기록한다는 것은 로마의 검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기록한 저작물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고민을 해서 들어간다면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락인 이 중간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후 30년 무렵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반란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반란 세력이 있었죠? 로마의 대항에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나 요세푸스가 이 유대 반란을 기록하는 이 시기에도 항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시기에 항전주의자들을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항전은 역사 속에서 나온 농민 반란이나 민중 봉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항전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의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주전 168년 마카비 전쟁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주전 168년에 발생했던 이 마카비 전쟁은 어떤 시기였냐면 수백 년간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부터 압제를 당하다가 이때는 셀레우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를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책을 불태우면서 유대교를 박해하고 금지시키는 대신 유대 사회에 그리스 종교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정책을 동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그것을 거부하고 유대교를 고수하다가 학살을 당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사회에서 끼쳤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반대해서 저항을 하는 움직임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유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었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26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입니다. 반란의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우상의 제단을 철거하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려는 동기가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근거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비느하스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하는 행위는 바로 공동체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려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표현 방식이 전쟁이라는 항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따디아가 불을 지핀 정결함의 의지는 마따디아가 죽고 그 아들 유다 마카비에게 이어졌고요. 유다 마카비는 공동체를 3년 동안 항전을 이끌어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가 했던 연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여호수아와 엘리야, 기드온과 갈렙에게 함께 하셔서 압도적인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면 지금도 안티오쿠스 4세의 압도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렸다고 연설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항전에 참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168년에서 165년 사이에 나오는 마카비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전쟁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킨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는데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 수전절을 지키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따디아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요한, 차남이 시몬, 삼남이 이 유다 마카비 이름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셨을 때 그 공동체를 보고 유대 민중들은 마카비를 떠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병력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마카비 전쟁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자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마카비 전쟁으로부터 유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압도적인 강력했던 국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전주의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과격 집단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달렸다는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종교 집단이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항전으로 나서는 방식이 예수님 시대의 항전주의자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셨습니까?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를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다 사회의 멸망을 예언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는 대항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심판하는 도구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유대 반란이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제1차 유대 반란의 결과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했던 인물 요세푸스에 의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이 1차 반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지를 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확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은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빌라도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도 총독이 두 명이 소개가 되는데 한 명은 벨릭스였고 다른 한 명은 베스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총독이 파견이 되는데 알비누스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주후 66년 마침내 유대인들은 참고 참고 참았던 인내심을 터뜨려서 항전을 일으켰던 것이 주후 66년의 반란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로마 수비대 주둔군들을 다 죽이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을 철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 반란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66년, 주후 66년에 예루살렘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1년 차에 임시정부가 동전을 발행했는데 어떤 동전이 발행을 했냐면 한번 여기 보시면 고고학으로 발견된 첫 번째 해에 발행한 동전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2년 차에는 이런 동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시온의 자유, 시온은 자유하다. 3년 차에는 이런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시온의 구원, 시온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동전을 새겨서 발행을 합니다. 4년 차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왜 4년 동안 예루살렘의 반란이 진압되지 않았을까요?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마카비 전쟁과 아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 4년 동안 반란이 진압되지 않은 4년 동안 이 항전주의자들, 반란을 일으켰던 이 그룹들, 항전주의자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자신들도 마카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카비 전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반란이 시작됐을 때 로마 군단의 총사령관은 베스파시안 장군이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아들 티투스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4년 동안 이 반란이 진압이 되지 않았냐면, 로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미쳐가기 시작하면서 생애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이 전쟁터까지 전령이 오는 방법이 뭘까요?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타고 배 타고 말 타는 과정. 그러니까 전령이 한번 오기 위해서는 2, 3개월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전령이 옵니다. 네로 황제가 서거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 계속해서 반란을 진압해야 됩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도착합니다. 갈바가 황제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옵니다. 오토가 황제로 올라갔습니다. 이 3년 동안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무력으로 황제에 올라가는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로마에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입장에서는 이걸 진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했던 결정이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아들 티투스에게는 8만 명의 로마의 군대를 병력으로 남기고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티투스는 단 5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지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지형은 이렇습니다. 북쪽과 서쪽은 삼중벽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공성전을 하기에는 희생이 굉장히 많이 뒤따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동쪽과 남쪽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공성전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8만 명의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서 토성을 쌓는 거죠. 토성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젖먹이 갓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개월간 극심한 기근 때문에 갓난아이를 잡아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120만 명이 고립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을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나머지 9만 7천 명을 잡아서 로마로 개선식을 거행하고 그 유대 노예를 전 세계에 팔아버리는 일이 유대 반란의 결과입니다. 이 4년간 예루살렘의 항전을 지켜본 요세푸스는 이런 재밌는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렇습니다.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작전본부로 이용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유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강도라고 규정을 하죠. 그 강력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강도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검열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검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전을 일으킨 사람을 요세푸스는 강도라고 기록을 하죠. 이 시기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똑같은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강도라는 단어는 절도범, 폭행범, 뭐 살인범, 소매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집단을 의미하고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후 66년의 반란 때 이 강도들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강도들도 그들이 진짜 원했던 하나님의 샬롬의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로마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장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심을 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샬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로마를 제거해서 이룩하는 얻어지는 샬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굴복했던 반면, 다른 강도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고수했던 그 샬롬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5분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염려들이 제거되는 방식처럼, 혹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였던 것처럼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십니까? 유대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12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110만 명이 티투스의 학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가 성전에서 강처럼 흘렀다는 기록이 정말 실감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의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 저 사람이 로마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줄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누가가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그 기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본문을 보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그냥 한번 제가 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기록 뒤에 같은 단락으로 연결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25절에 이렇게 기록,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이 뭔가요? 태양, 달,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최근 20년 전만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절규하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게 뭘까요? 천체를 이루는 이 법칙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상기후가 난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2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의 진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심판의 징조를 우리도 본다면 머리를 들고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기사와 연결해서 같은 단락 속에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둔감해져 있거나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징조를 보거든 고개를 들고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같이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도적같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증거들과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근, 지진, 전쟁, 천재지변,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범람하고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징조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이 지구는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 너무 점점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점점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양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원과 중생과 칭의, 거룩하게 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대부분이 윤리적인 메시지로 바뀐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던 것을 기념하던 바로 그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 날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 사람이 로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사람이 아닐까?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쳤을 때 바리새인이 말하죠. 그 사람들을 좀 책망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을 때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로마 주둔군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로마 총독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제발 저 사람들 좀 진정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아주 절규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무엇이 소리를 질렀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사람들 절규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무너졌습니다. 성전 벽면에 붙어있는 금붙이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폐허가 된 성전의 돌들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일들이 제1차 유대 반란이 끝나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소리 질렀던 사람들 티투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로 팔렸죠. 그들의 흔적이 이 티투스 개선문 안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잡혀가는 모습이 로마 콜로세움 옆에 티투스 개선문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탱하던 석재들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수송이 돼서 콜로세움의 주춧돌로 활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돌들은 침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난 이후에 그 돌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돌들의 기초가 돼서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까?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직역하면 평화에 속해 있는 것들, 다시요, 평화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말인데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샬롬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무엇을 쌓고요? 토둔을 쌓고. 이게 뭐냐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을, 골짜기를 흙으로 쌓아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이 동안 이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45절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두 가지 축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사의 축 그리고 검열의 시대라는 두 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누가는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앞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사건이 성취가 될 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임시정부죠. 그 지도자들은 성전을 본부 삼아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동기로 항전을 벌였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셨지만 그 강도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심판 대신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을 지탱했고 콜로세움을 구성하고 있었던 돌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하죠. 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돌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실현되는 사이, 다시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실현되는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기록한 사람도 누구죠? 누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사람들이 심판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움켜쥐는 것을 잡고 있었던 동안, 그리고 심판의 칼날에 멸망을 당하고 있었던 동안 자신의 사회적인 기반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흩으시는 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했던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선지자가 바로 저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명백한 70년간의 심판을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심판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 대신 손끝 하나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판의 의미를 알았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깨어 있어서 이해를 한다면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될 거고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감하여질 때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도적과 같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관행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지탱했던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실상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허상이었는지 우리들은 다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삼손은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였고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이 그림을 보시면 블레셋 여인의 품에 안겨서 무감각하게 졸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삼손의 머리를 잘랐던 인물이 들릴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렘브란트도 알았죠. 뒤에 보시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6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렘브란트는 무명의 화가였거든요. 6년이 지납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가 됐고 시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른바 성공의 궤도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과 반비례하게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그리면서 허랑방탕한 탕자의 그림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스키아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넣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에 삼손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제목은 실명하는 삼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달리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람은 블레셋 병사가 아니라 들릴라가 직접 가위를 들고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릴라의 눈에 삼손이 지금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삼손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리고 이것이 제거된 나실인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늙고 남루하고 지저분한 육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 무기력하게 전락한 그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삼손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폭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가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처럼 어디에서부터 무뎌져 있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며 성경을 기록했던 그 누가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 영광스러운 소망이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잊혀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면 둔감해져 있다면 무기력해져 있다면 우리들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재앙처럼 두려움처럼 도적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날로 하루하루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심은 많은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들고 눈을 높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